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11장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내면을 향한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첫 주제는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별이 자매가 누가복음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동안에 무리들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장처럼 들릴 정도로 매우 큰 군중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먼저 제자들에게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보다 먼저 가까이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큰 죄에 대한 것보다 외식하는 모습을 먼저 경계하셔서요.
네,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폭력이나 거짓이 아니라 그 바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은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을 병들게 하는 악함입니다. 약함이죠. 거기서 외식은 헬라어 원어로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외식은 어떤 착한 척하는 것, 아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내면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모양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른 상태인 것이군요.
네, 우리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아 조금 착한 척 해야지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라고 부르십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빵의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외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중심과 외면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단도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것인 것 같아요. 겉모습은 계속 신앙적인데 속은 점점 무감각해질까 봐 그게 무서워요.
네, 그렇죠. 누룩이 많은 빵은 속이 텅 비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텅 비어버린 상태. 이것을 누가복음에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질 때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위선도 드러나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상처도 드러나고 우리가 숨겨둔 욕망도 드러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숨겨진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건 단순히 폭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분노든 상처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함도 모두 받아 안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꺼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 용서의 빛, 구속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인간은 외식의 가면을 쓰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인정은 받고 싶어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연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자기 삶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며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사정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마음의 상태를 모두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경외심. 그 극진한 사랑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참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그 가장 값싼 가치 없는 존재마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참새 한 마리가 보다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참새를 아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가장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치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귀한 존재인가, 존엄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얼마나 생산적인지, 네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기억된 존재야. 너는 이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자꾸만 제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많았거든요.
네, 존재를 증명하려는 삶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계속 외식적으로 겉을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중심에 새기고 붙잡을수록 우리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는데요. 헬라어로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과 내가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교리를 말로 내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방향에 서 있다. 라는 것이 내면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밖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이어지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새기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인하라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으시는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절하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서 한 사람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저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웃음이 났어요. 영적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유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우리는 이 유산에 대한 분쟁을 현대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견하지요. 인간은 우리 마음의 문제의 뿌리를 언제나 발견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 형제의 분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겠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위선의 문제를 넘어서 지나서 그 다음에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욕심내는 정도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너희의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탐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미루어질 수 있죠. 통장에 1년치 재산이 생활비가 있다면 1년 후까지는 그 두려움이 미루어지죠. 10년치 재산이 남아있다면 10년 후 정도까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미루어질 수 있죠.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불안을 미루어 놓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모으면 안전해질 것 같고 더 쌓으면 존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년을 맞고 부자가 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여러 했을 것을 쌓아놓아서 더 이상 염려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세계 안에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네요.
네, 잘 발견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 나의 이렇게 나의라고 하는 소유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내 이웃도 관심이 없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성에 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쉬고 나는 먹고 나는 마시고 나는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슬퍼 보였어요. 다 가졌는데도 왠지 공허해 보여서요.
네, 맞습니다. 혼자 남은 성은 감옥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 사람은 사실 자기만의 성에 감옥처럼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행복하게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은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리석다는 건 지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혼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걸 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은 붙들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신의 창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중심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자꾸 뭔가를 쌓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네, 우리 모두 그렇죠.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돈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관계가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에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관계라면 그 관계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앞에 와야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이나 위선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오늘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가득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지금 충만하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부요함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나? 그리고 내 손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나? 내 발걸음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나? 내 시선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나의 탐심에 이끌려서 결정하는지, 나의 위선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내 중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선택,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고 내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면서 마중 식구들과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그물들을 덕지덕지 제 어깨에 메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그물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게 고기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이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는 도구일 뿐이지 정말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위선의 죄를 범하지 말고 탐심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도구에 불과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중 식구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자매님,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중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안전해지려 하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때로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또한 삶을 살았던 저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을 더욱 풍성해지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겉모습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불안함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쌓고 더 가져야 괜찮을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돈이나 성공,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세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시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눌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장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욕심이나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맡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은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가에 빠져있는데요. 학교에 다닐 때도 그 찬양가를 들으면서 가는데 하루의 시작을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두 분 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이때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요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신흥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엘 말씀이 전해진 때와 사도행전에서의 시간이 800년 정도? 시간차가 있다는 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800년 전에 전해졌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시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종교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전통성이 있어야만 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흥 종교에 불과해 보였던 이 기독교가 실은 80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비한 경험을 통해 변화된 베드로가 정작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신비한 체험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전했던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또 실제로 베드로가 말씀만 전했음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걸음이었고요. 앞으로 저의 신앙에서도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진앙자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줬네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항상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 안에 뿌리 내려야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엇나갈 위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떠한 행적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말씀을 읽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도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적어도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또 당연히 위대해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까지도 누가 높냐고 하면서 싸우고 계속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려고만 했었어요.
네, 그렇죠. 진앙자매 말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망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각 사람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어쩌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나왔었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들려와서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만 집중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나요?
율법에 따르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오늘은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갔던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가게 되고 이 사람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큰 기대감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마 이때 구걸하던 사람은 아, 얼마나 돈을 많이 주려고 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전 몇 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본래 금과 은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지, 어떻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랬던 그들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걸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앉아서만 지내던 사람이 자,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서 자기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어디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나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조차 동전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두 발로 걷게 되었을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본래 돈을 벌기 위해 성전에 나오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 자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심히 놀랐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이들의 굳어진 믿음과 신념에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인도하게 됩니다.
항상 변화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일이요.
네, 하은 자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출세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금과 은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져야 하는 거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은과 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금과 은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던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금과 은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던 이 걷지 못했던 사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더니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죠. 하은잠의 말처럼 변화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은과 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비록 은과 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더 이상 금과 은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사님. 분명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고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욕심이 많은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니까 힘들고 걱정되는데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힘들고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데 말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힘든 거죠. 그리고 아마 무번다반대로 살아보려고 각자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썼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점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고 친절하고 자비로운데 뭐 집에 가면 폭군이 되고 이기적이고 또 욕심은 끝도 없고 고집스럽고
제 이야기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저도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 찔려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결국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회개와 세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세례식을 할 때 물론 남조선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는 대부분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묻히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본래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완전히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의미해요.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예수님께 속했던 모든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에서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든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사셨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웠을 뿐더러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변화되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변화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억지로 바뀌려 하기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은 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남은 부분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저도 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붙잡고 제 주변에 한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또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예배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복된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